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하고 만약 또 도발했을 경우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을 방문한 박 장관은 이날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것보다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강대강 정면 승부 대결 원칙을 밝힌 데 대해선 북한이 강대강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여러 고통을 겪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만약 비핵화로 나오면 한국의 경제협력과 아울러 북한 미래 번영을 위해서 얼마든지 담대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13일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만나 북한 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서방에 신속한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2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비용은 우크라이나 시민의 피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처칠 전 영국 총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도구를 주면 과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계가 잘 모르고 있거나 이해하더라도 피곤한 것이며 소수의 우크라이나 시민이 숨지고 있다는 데 만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방이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전쟁의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서방 동맹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투에서 하루 평균 100명에서 200명의 우크라이나 군이 전사하는 등 전투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세베로도네츠크와 인근 리시창크를 잇는 다리를 파괴해 민간인 대피 경로를 차단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르이 하이다이 루안스크주 주지사는 세베로도네츠크 민간인이 다른 지역으로 대피할 교량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세베로도네츠크를 빠져나가는 교량이 원래 3개였지만 이번 공격으로 하나만 남게 됐다며 이번 다리가 무너지면 자동차로 빠져나갈 방법이 아예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스트리우크 세베로도네츠크 시장은 우크라이나군이 도시를 3분의 1 남짓 장악한 채 러시아군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인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3일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국제조약상 금지된 집속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하르키우 민간인 피해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과 유도 기능이 없는 로켓 무기를 사용해 살포식 지뢰를 뿌리면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네스티 조사단은 하르키우에서 4월에서 5월 2주간 발생한 41건의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최소 62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첫 100일 동안 석유 수출 등으로 930억 유로를 벌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핀란드의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는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2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석유 수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기간 러시아가 벌어들인 930억 유로의 61%에 해당하는 570억 유로 상당의 화석연료를 수입했습니다. 비뉴이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10일 전원회의에서 대척 강대강 정면 투쟁의 강경 기조를 천명한 데 이어 12일에는 방사포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의 국방장관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최고는 15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마무리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력 강화와 대적투쟁 방침을 천명하며 대외 정책에 있어 강경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또 12일에는 서해상으로 5발가량의 방사포를 쏘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주재하며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로 국권 수호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무력과 국방연구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늘 국가의 안전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 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며 이 같은 정세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력을 언급하거나 미국이나 한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강경한 대미, 대남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국방력 강화의 목표를 앞당긴다. 그다음에 현 정세가 매우 엄혹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핵이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결국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암시는 했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기존의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이 다시 말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한 핵무력 고도화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남 대미 압박 이 노선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북한은 또 이번 회의 결론에서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대적투쟁의 대상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관례로 비춰볼 때 한국을 겨냥한 표현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염두에 두고 대적투쟁을 거론한 건 지난 2020년 6월 이후 꼭 2년 만입니다. 당시 김여정 당 부부장은 한국 내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곧이어 남북통신연락선 차단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강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대남 강경기조를 천명한 지 하루 만인 12일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지난 5일 평양 등 네 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 발사한 지 7일 만에 또다시 저강도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8시 7분께부터 11시 3분께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서해안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포 기종은 구경 300mm 미만으로 유도 기능이 없는 122mm 또는 240mm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대적투쟁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면서 이 같은 저강도 도발에 나선 것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동원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사포 발사는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통상적인 훈련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도발은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KN-25 초대형 방사포도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전원회의 이후에 도발의 신호로 볼 여지도 있고 아니면 통상 자신들의 계획된 차원에서 훈련일 가능성도 있죠.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강대강 정면 투쟁 원칙을 천명하면서 국방력 강화 목표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만큼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동원한 무력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 감행 여부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준비는 마무리됐고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겨놓은 상태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나 미한의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대북 압박 강화 움직임, 하반기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당 대회 등 고려 요인들이 있지만 전술 핵무기 완성 등 핵무력 고도화 차원에서라도 감행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장마철이 접어드니까 핵실험하기에는 좋지 않는 환경이라 보여지고요. 미국의 어떤 고강도 압박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중국도 핵실험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한 이상 핵실험의 시기는 좀 더 연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신에 지금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이제 화성 17 ICBM이라든지 일본 무기 체계들에 대해서 전원회의를 통해서 좀 개발을 좀 독려한 것이 북한의 지금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미 전문가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외무상에 그리고 대남통일 리성권을 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최선희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미북 정상회담과 이듬해 하노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심 역할을 한 북한의 손꼽히는 대미 협상 전문가입니다. 미북 관계가 대립할 때마다 전면에서 비난전을 펼쳤고 특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직후 김 위원장의 생각을 대변해 대미 비난 인터뷰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북한 역사상 첫 여성 외무상이라는 점은 김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리선권은 남북관계 화해 시절이던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국 측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발언하는 등 거친 언사로 한국에선 대남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외교 경력이 전혀 없이 외무상을 맡아온 리선권이 자신의 전공 분야인 대남 조직의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최선희가 외무상 자리에 오른 것은 외교 라인을 정상화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천명한 강대강 정면 승부전에 맞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와 비난, 미한 동맹 강화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대미 협상 전문가이기도 한 최선희의 중용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완성된 핵무력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입니다.
주어져 있던 실권과 그 사람들의 직함이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서 앞으로의 국면들을 대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국면이라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술핵 개발 프로세스가 본인들이 완성됐다고 판단했을 때 그 다음 행보를 2018년의 경우처럼 확산 국면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닌지 등등의 다양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리선권의 통일전선부장직 임명은 향후 7차 핵실험을 계기로 남북한 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북한의 강대강 공세적 대응을 위한 진용 정비의 성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한일 국방장관이 11일 아시안 안보회의 대화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각각 회담을 열고 북한 정권의 도발 대응 방안과 3국 공조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죄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11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 정권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대응 방안과 연합 방위 태세 등을 협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미한 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과 이 장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이 양국 간 긴밀한 유대 관계와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두 장관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향후 북한의 도발 대응에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고 일본과의 3국 협력이 지역에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러면서 두 장관이 확장 억제와 미한일 안보 협력에 관한 강력한 대화를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이 대북 정책 공조 및 확장 억제, 연합 준비 태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며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제7차 핵실험 준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지속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양 장관이 굳건한 억제 및 상시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군사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이런 차원에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개최, 미국 전략자산의 조율되고 적시적인 전개 등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 장관이 연합연습, 훈련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훈련시설에 대한 안정되고 자유로운 접근이 상시 전투 준비를 갖춘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적이란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과 이 장관이 이날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국제규범에 기초한 질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항행의 자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담 뒤 두 장관은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2년 7개월 만에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세 나라는 회담 뒤 발표한 언론 공동 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안보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한다는 공동의 노력을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억제 방지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 강조,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했으며 조율된 3자 협력을 통해 이런 우려들을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 나라 장관이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시행하고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회담 후 취재진에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포괄적 수준에서 논의했다며 미사일 경보훈련이나 탄도탄 추적 감시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동성명에서 미한일 국방장관이 이날 북한의 거듭된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국방장관은 또 다른 역내 안보 현안과 관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 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했으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강조,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통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동맹 공약 재확인,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관계와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호주의 국방장관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은 11일 북한의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핵무기와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장관은 북한이 역내 제기하고 있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국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3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과 기타 불법 해상 활동을 저지하고 막기 위한 협력적 노력을 통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국 장관이 북한의 일본의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상호 운용성과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3자 훈련을 늘리고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지역 재난과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진하고 해상 역량 구축을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장관은 3자 간 협력의 진전을 위해 연구개발 시험 평가의 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정을 수행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3자 간 정보 교환 방법의 효과적인 활용을 포함해 민주주의와 투명성, 국제규범 존중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유럽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맹 파트너들의 인도태평양 역내 관여를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전,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전,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동남중국해에서의 안보 환경에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바꾸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불안정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국제법과 상충하는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관련 주장과 활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권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들은 중국과 솔로몬 제도 사이에 체결된 안보협정에 따라 태평양 지역에 최초의 중국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주권이 존중되는 안전하고 번영하는 태평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관들은 이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시스템을 훼손하는 강압과 불안정한 행동에 반대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중, 미러 긴장으로 변화하는 지정학적 정세에 따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이 유인책을 포함한 좀 더 유연한 관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보평가 2022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젊고 외국 교육을 받은 새로운 지도자가 북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초기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제를 우선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개혁은 거의 실종된 가운데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2022년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단행함으로써 4년 넘게 유지된 핵실험 ICBM 유예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는 미국 본토의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ICBM과 기존 미사일 방어에 도전을 제기하는 더욱 새로워진 무기들이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고조되는 미중 미러 긴장 관계가 냉전 이후의 지정학적 경제적 실서를 더욱 위협할 것이고 평양은 이런 상황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유엔의 명목상의 단일 대우마저 더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북한에 대한 강대국들의 연대 붕괴는 북한에게 더 많은 행동의 자유를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 관여 의지도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민주당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관여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한국 새 정부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지정학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대북 관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평화 프로세스가 여전히 가능하며 다만 소생이 필요한 것처럼 일했지만 실제로 평화 프로세스는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혹은 그 이전에 죽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진실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고 이후 버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추구했던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미지근했고 평양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으며 오직 중국만 관심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덜 이상주의적이고 더욱 현실에 기반을 두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서 더욱 대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하는 상황이라며 억지력을 제외하곤 북한 문제는 더 이상 우선순위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선 다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한편 미한 동맹에 대해선 명확한 열망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긴밀한 경제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과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대한 수사는 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이고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한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많은 카드를 쥐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모두 대화 상대로서 소외될 수 있으며 북한의 미래는 점점 더 중국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간헐적인 협상이나 대북 제재 강화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고를 구축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못했고 북한 주민들의 번영과 자유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북한의 WMD 실험 이후 비난과 제재라는 오랫동안 반복된 패턴은 더 많은 WMD 시험만을 불러온 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도전하기를 원한다면 더욱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북한에 더 유연하게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불쾌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도 서방 국가와 다른 관련국들이 북한 미래에 대해 어떤 영향력이라도 행사하고자 한다면 대안을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올해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한 해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올해 1월 이후로 최소한 2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이미 단일 연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영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와중에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방위성은 계속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군사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5월 25일 ICBM급 탄도미사일과 불규칙한 궤적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 등 최소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과 작전 능력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기술의 눈부신 발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11일 부유이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핵 역량과 관련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를 이미 완성했고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의 숫자를 적어도 6발에서 8발로 수정했습니다. 10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6발의 탄도미사일 외에도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들은 극히 낮은 고도로 단시간 날아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비행 고도가 낮으면 탐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발사수를 적어도 6발을 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5일 오전 9시 8분부터 43분까지 35분간 평양 순안과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 등 네 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ICBM 6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6발 등 총 33발의 미사일을 쏘는 등 18차례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BU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를 저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가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차원의 대응이 무산될 경우 각국의 독자 제재와 미한일 3국 동맹 등에 기반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하며 사이버 분야에서의 제재 등이 새롭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일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윌리엄 뉴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조원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현재 잘 조율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I suspect that the three countries have aligned their positions and the range of responses.
이들 3국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핵실험이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의 폭을 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측면에서 한국, 일본과 사전 협의를 했다면 그것은 다자적일 수도 일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이 얼마나 엄격하고 강력한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재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북한의 단체와 개인들을 쫓는다면 매우 엄격한 유형의 대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 행정부에서 일반적으로 꺼렸던 제3국의 거래망 차단을 겨냥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I believe that the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Park Jin specifically mentioned a robust deterrence, and so I'm expecting that the response to be around.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특히 강력한 억제력에 대해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한의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군사적 준비태세로 단호한 결의를 보이는 것이죠. 또 북한이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반대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역내 전략자산 투입 등 핵실험에 대응해 일종의 군사적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핵실험 결정을 이미 내렸다고 보십니까?
I suspect they have decided to test, but again, it's the timing. China certainly, in my view anyway,
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시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어쨌든 중국은 지금 시기에 북한의 핵실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경제는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역내 국제 투자 위협은 중국의 경제 회복 노력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 능력이 더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이것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는 북한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뭐라고 하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했습니다. 핵실험이라면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It remains to be seen. I do think that this poses a bit of a challenge for China. But the geostrategic circumstances are very different now.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에는 약간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6년 1월 핵실험 당시 중국은 김정은에게 승인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진핑과 김정은이 직접적인 개인적 관계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직접적인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개인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우선순위가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은 북한을 지정학적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안정 유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졌죠.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반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표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해도 미국의 추가 제재 추진을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China and Russia, when they joined the Security Council, when they joined the UN, they took on the obligation of trying to protect.
중국과 러시아는 UN에 가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을 때부터 이런 위협으로부터 국제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UN 헌장 7장 결의안에 서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든 아마도 보조를 맞추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 결의안이 충분히 약하다고 생각하면 합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사일 시험 후 안보리에 배포된 초안을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감행 시 추가 제재 부과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미국과 동맹에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And that really just leaves unilateral and alliance-based responses. And I think that's the reason why we see these discussions about a powerful response.
그것은 정말로 독자 제재와 동맹에 기반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한일 3국 간 협력 과정에서 강력한 대응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미국이 할 수 있는 대응의 전부입니다.
만일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제재 측면에서 어떤 대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And it's theft of money from banks. You know, I mean, North Korea has no shame. It even stole money from poor Bangladesh.
새로 제재할 수 있는 분야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입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돈을 탈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행동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제재를 만들기 위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불행하게도 북한의 사이버 그룹의 일부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죠. 그것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제재와 관련해서 중국, 러시아와의 합의도 가능할까요?
If in fact it is possible for the U.S. and China and Russia to engage in those informal negotiations that Bill mentioned that actually have not.
실제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비공식 협상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면 제재 결의안 합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이런 특별 환경에서 협상을 끌고 가는데 중국은 어떤 비용을 치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중국이 비핵화에 대해 입에 발린말을 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보다 긴장을 억제할 수 있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핵실험 이후 마크 협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실험 전후로 관여를 재개할 기회가 있을까요?
North Korea's clamped down again because of the rapid spread internally of the COVID. So if you were to engage and you were
북한이 다시 철저한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빠른 확산 때문이죠. 관여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경 개방이 필요한데 닫혀 있습니다. 시점상 모든 것이 관여 재개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아마도 북한은 한국 새 정부의 기조가 어떤 것인지 파악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 양자 혹은 3자 회담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무엇을 이뤄낼 수 있을지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윌리엄 뉴콤 전 의원과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민주 진영과의 협력을 과시하면서 대북 억지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대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10일 VOA에 나토가 한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정치적 선언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매우 가치가 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not only the EU, not only individual NATO members, not only other American allies, but the NATO alliance as well.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유럽연합이나 개별 나토 국가들, 다른 미국 동맹국들뿐 아니라 나토 전체가 북한과 그 지지국들에 대해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며 북한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0일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토는 1949년 미국을 주축으로 서방이 결성한 안보 동맹체로 당시 소련과 동구권이 결성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대응에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나토가 가진 영향력이 상당하다면서 한국이 나토와 밀착하는 것은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VOA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다자동맹인 나토가 북한에 대응해 미한동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과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미한동맹을 외교적,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you think about the UN Security Council, France and Britain are of cours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That is important for diplomacy.
크로닌 석좌는 나토 회원국인 프랑스와 영국이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은 대북 외교에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공과 미사일 방어 기술과 무기 체계에 관련해서는 일부 유럽 국가들과 나토가 보유한 체계가 한국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미한동맹의 우위에 서려고 시도한다면 한국이 매우 강력한 파트너들과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한국이 자유민주진영과 함께 연대한다는 사실 자체가 대북 억지력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knowledge that like-minded democracies are committed either formally or informally to the mutual defense.
맥스웰 연구원은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상호 방위 공약을 한다는 것은 억지 효과를 준다며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외교, 국방 관계가 그 나라에 대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영국,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 중 상당수가 유엔군 사령부 소속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가운데 나토 사령부가 한반도에 직접 관계할 이유는 없지만 전시에는 나토 국가들의 병력이 인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나토가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한 것은 한국이 강력한 군사 강국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계기로 한국이 기존의 나토 회원국들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더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n military equipment is very advanced, top of the line, and NATO countries purchase South Korean military equipment. That's one area that's very positive, and of course,
맥스웨어 연구원은 한국 군사 장비는 최고 수준으로 매우 정교하며 폴란드, 스웨덴 같은 나토 국가들이 한국에 군사 장비를 수입한다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군사 체계들, 예를 들어 비무장 지대에 쓰는 로봇은 적국과 국경을 맞댄 국가들의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도 한국은 중량급 강력한 중진국이며 군사적으로도 사이버 방어에 전문성이 있고 우주 역량이 있으며 미사일 방어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는 나토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관심을 두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한국이 나토에 군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시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국제관계학 교수 겸 한국 국제교류재단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한국 석좌는 나토가 한국과 사이버,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From a NATO perspective, there's a lot of interest in understanding how South Korea deals with the cyber threat coming from North Korea. But secondly, there are other threats that come from North Korea, such as the missile.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나토 사이버 방위 센터 정회원으로 가입한 점을 언급하며, 나토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 핵 확산 문제는 나토에도 우려 사안이라며 특히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에 북한이 핵 확산을 하고 러시아와 핵 개발을 협력하는 것을 유럽과 나토는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차코 파르도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나토 전체 차원이 아닌 유럽의 중부와 동부의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나토 차원에서 요청을 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터키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미국의 목표와 미국의 지도력에 지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do think that participation in the NATO meeting has a direct benefit for the U.S.-Korea alliance because Yun is showing.
스나이더 국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이 미한 동맹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이 국제 안보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과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도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미국에 매우 고무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불과 몇 주 만에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파급력에 있어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지금까지도 한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강력했지만 이제는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로서 스스로의 가치관을 정립하면서 더욱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중간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는 새벽에 함경도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최고는 15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최저 17도, 최고 25도. 남포 흐리고 최저 16도, 최고 26도. 양덕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4도, 최고 19도. 신우주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5도. 강계 흐리고 최저 15도, 최고 25도. 해주 흐리고 최저 17도, 최고 26도입니다. 함흥,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4도, 최고는 20도. 신포, 흐리고 최저 14도, 최고 19도. 장진, 흐리고 최저 8도, 최고 15도. 원산, 흐리고 비, 오후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19도. 청진,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는 1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 내지 1, 오후에 0.5 내지 1.5m, 먼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 내지 1.5m. 서해 전해상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이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하고 만약 또 도발했을 경우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을 방문한 박 장관은 이날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로 관측되고 있어서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만약 비핵화로 나오면 한국의 경제협력과 아울러 북한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얼마든지 담대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자국민을 단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잔악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2일 공산주의 소련 연방의 종말과 민주주의 시작을 축하하는 러시아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크렘린궁이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 국민을 단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너무 많은 러시아 시민들이 정부의 행위에 대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다며 크렘린궁이 주권국가인 EU 국가를 상대로 이유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내부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잔악 행위를 자국민들의 숨기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날은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연방이 시작된 1991년 6월 12일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서방에 신속한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2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이 지연되는 데 따른 비용은 우크라이나 시민의 피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처칠 전 영국 총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도구를 주면 과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계가 잘 모르고 있거나 이해하더라도 피곤한 것이라면서 소수의 우크라이나인이 숨지고 있다는 데 만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방이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전쟁의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서방 동맹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세베로도네츠크와 인근 리시찬스크를 잇는 다리를 파괴해 민간인 대피 경로를 차단했다고 현지 관리가 밝혔습니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르이 하이다이 루안스크주 주지사는 세베로도네츠크 민간인이 다른 지역으로 대피할 요량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세베로도네츠크를 빠져나가는 요량이 원래 3개였지만 이번 공격으로 하나만 남게 됐다며 이번 다리가 무너지면 자동차로 빠져나갈 방법이 아예 없어진다고 우크라이나 시장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인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군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3일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국제조약상 금지된 집속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하르키우 민간인 피해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과 유도 기능이 없는 로켓 무기를 사용해 살포식 지뢰를 뿌리면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앰네스티 조사단은 하르키우에서 4월에서 5월 2주간 발생한 41건의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최소 62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첫 100일 동안 석유 수출 등으로 930억 유로를 벌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핀란드의 에너지 청정대기 연구센터는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6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석유 수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 기간 러시아가 벌어들인 930억 유로의 61%에 해당하는 570억 유로 상당의 화석연료를 수입했습니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